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에베소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통계청에서는 지난 2019년에 생활 시간 조사라는 설문조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전국 한 12,000여 개 가정 가운데 거기서 거주하는 만 10세 이상의 2,700명을 대상으로 한 아주 큰 조사였는데요. 이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 24시간을 보통 무엇을 하는데 얼마의 시간을 쓰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에 응한 사람들은 그 시간 일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내가 하루에 요 시간에 무엇을 한다라는 일지를 기록했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어떤 일에 몇 시간을 쓰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 24시간 가운데 11시간 34분을 먹고 자고 씻는 등 이 필수적인 활동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7시간 38분을 일을 하거나 아이를 보거나 공부를 하는 등 의무적인 활동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4시간 47분 가운데 한 2시간 26분을 TV나 뭐 인터넷 등 이게 이 멀티미디어 사용에 사용하고 59분을 사람들과의 교제에 사용하고 하루에 한 30분 정도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고 매일 뭔가 새로운 일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좀 단순한 편입니다. 하루의 절반 정도 한 12시간을 먹고 씻고 자는 데 사용하고요. 한 3분의 1 정도 되는 8시간을 일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시간 가운데 한 2시간 반은 TV 보고 한 시간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한 30분 운동하고 나면 하루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얼마만큼의 시간을 쓰는지에 대한 내용보다 더 흥미로웠던 점이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 사용에 대해서 시간 활용에 대해서 느끼는 생각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인상적인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것이었습니다. 평소에 바쁘거나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30대 응답자의 75%가 그리고 20대 응답자의 65.4%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늘 시간에 쫓기고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전체 연령층 가운데 시간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대답한 연령층은 60대 이상밖에 없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늘 분주하고 시간에 쫓기고 뭔가 급하게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여러분도 이 응답자들처럼 늘 분주하고 시간에 쫓기고 뭔가 늘 바쁘게만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몇몇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현대인들이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 것이 요즘 세상이 다른 때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돌아가고 세상이 워낙 분주하게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늘 바쁘고 분주하고 시간이 없는 것처럼 느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요즘 세상이 요즘이 막 분주하고 세상이 빨리 사회가 빠르게 변하기 때문일까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0년 전, 1800년도 후반에 독일의 유명한 그 저술가였던 괴테라는 사람이 친구에게 쓴 편지에서 이런 글귀를 적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시간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고 있다. 세계가 부와 빠름을 찬양하고 모두가 그것을 추구한다. 모든 것이 도를 넘어섰다. 200년 전에도 젊은이들은 시간의 소용돌이에 휩쓸려서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저 요즘에만 그냥 현대사회에만 시간이 없고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고 분주한 것이 아니라 그 200년 전에도 당시 사람들을 볼 때 젊은이들이 뭔가 쫓기듯이 소용돌이에 휘말리듯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 가운데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경은 우리가 시간을 사용한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보고 지혜롭게 행동하여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자세히 주의해서 살피지 않고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행동들을 주의깊게 살펴보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성경은 뜬금없이 때가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조심하고 주의해서 행동하고 시간을 아끼라고 이야기하신 것, 또한 때가 악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악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잘못되었으니 너희가 그것을 다 피하고 세상에서 벗어나서 살라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 삶을 돌아보고 살펴보고 주의 깊게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이 주는 생각들에 휩쓸려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혹은 세상이 주는 어려움에 휩쓸려서 그저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세월을 낭비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합니다. 세상은 온갖 방법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린 채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 이 세대에 대해서, 이 때에 대해서 성경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을 처음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그렇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주의깊게 살펴야 될까? 아, 왜 꼭 이렇게 세상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런데 이번 한 주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저의 시간 사용을 말씀에 비추어서 자세히 살펴보면서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야기, 주의 깊게 행동하라는 이야기,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좀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주간 저의 삶을 돌아보니 제가 요즘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를 돌아봤을 때,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전날에 있었던 이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뉴스들을 먼저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코로나와 관련된 뉴스를 찾아본 것이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요즘 같은 시국에서는 아마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전날에 몇 명이 이렇게 확진되었다를 확인한 이후에 제가 바로 이어서 하는 것이 교회와 관련된 뉴스들을 찾아봅니다. 혹 어떤 교회에서 또 이렇게 방역수칙을 어기거나 혹 우리가 또 잘못해서 세상에 욕을 먹는 것은 아닌지 그런 뉴스들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댓글들을 읽어봅니다. 때로는 이렇게 뉴스 가운데 어떤 교회인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제가 궁금증이 많기 때문에 그게 어떤 교회인지를 꼭 굳이 막 찾아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도대체 왜 교회가 이런 것인지, 왜 세상에 빛이 되기보다는 이렇게 세상에서 욕을 먹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탄하고 답답한 마음에 이야기를 토로하다 보면 어느새 한두 시간이 훌쩍 가버린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뉴스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찾아본 것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뉴스를 찾아보고 댓글을 읽어보고 온갖 답답한 마음 가운데, 때로는 분노 가운데, 때로는 무기력함 가운데 그저 머물러 있고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제 모습을 보시면 저에게 악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 뉴스를 보는 행동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제가 그것에 휘말리듯 그 세상이 주는 소식들에, 그 생각들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 오히려 다른 염려와 근심과 다른 두려움에 휩싸여 지내는 제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결코 제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세상이 주는 어려움만 우리를 하나님께 멀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TV 프로그램이나 예능이나 드라마에 빠져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인터넷 쇼핑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기도 하고요. 누구는 카카오톡이나 휴대폰을 사용하는데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하는 행동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뭔가 좀 마음 가운데 여유를 얻기 위해서 시작한 그런 행동들이, 때로는 뭔가 내가 내 여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그런 행동들이, 우리가 그것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을 때 그런 행동들에 휩싸이게 되고 그런 행동들에 우리의 생각을 다 빼앗기게 되고, 우리가 그런 핸드폰을 하고 인터넷을 하고 우리가 뭔가 방송을 보고 하는데 두세 시간 혹은 더 많은 시간들을 훌쩍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삶에 대해서, 그런 삶의 방식에 대해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행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휩싸여서 무비판적으로 거기에 빠져 사는 우리의 태도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 가운데 세상에서 그저 떠나서 너희가 세상의 것을 하지 말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것만 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친 삶을 살지 말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보다 다른 것에 그저 정신 팔려 살게끔 우리를 항상 바쁘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괴테가 탄식했던 200년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에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우리의 행동을 살피고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월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허비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한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저 분주하게 쫓기듯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우리가 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시편 1편에서 성경의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고 악인을 바람에 나는 겨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처럼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저 분주하게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이 혹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쫓지는 않는지 죄인들의 길에 서지는 않았는지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건 아닌지 멈춰서서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살피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접하는 미디어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이 빠른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빨리 변화하고 빨리 따라가고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뒤처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그저 분주하게 역동적으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이 아니라 멈추어 서서 말씀에 우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며 그것이 우리의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목장 모임과 팀 모임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돌아보고 혹 내 삶 가운데 내가 점검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돌이켜야 될 부분은 없는지 멈추어 내 삶을 말씀에 비춰보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고 우리의 목장 모임, 팀 모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저 분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 서서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팀 모임, 목장 모임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이 아직 우리 가운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색하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하는 것이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우리 모임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의 삶을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돌아서는 그 시간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저 시간에 휩쓸려서 우리의 시간을 허비할 것입니다. 이렇게 멈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 이런 삶이 반복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 바쁜 세상 가운데 그저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아끼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한번 이번 주 오늘이라도 한번 시간을 내어서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혹 내가 멈추어 서서 끊어내야 될 것은 없는지, 내 시간 사용 가운데 혹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시고 분별해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시작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처럼 자신의 삶을 살피고 주의해서 지혜롭게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고 세월을 아끼라라고 강조한 바울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어지는 단락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실 이 구절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익숙한 구절인데요, 때로는 이것이 좀 남용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간혹 이렇게 술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그래, 야, 성경이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언제 마시지 말라고 그랬냐, 나는 절대 취할 때까지 마시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예전에 유명한 격언이죠. 내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은 술 취하지 말라라는 부분 뒤에 나오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문맥상 이게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서서 분명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술 취하는 것은 우리가 술 취하고 이러면 시간을 허비하게 되지, 그러니까 그래 세월을 아끼기 위해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어느 정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문맥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이 말이 조금 좀 생뚱맞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 충만하면 뭔가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뭔가 내가 뭔가 방언을 한다거나 뭔가 은사를 경험한다거나 뭔가 영적인 체험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시간을 아끼는 것과 무슨 상관이지라고 좀 의아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에서 더 놀라운 것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권유도 아니고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좋을 거야 라는 그런 바람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바울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때때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너무 영적으로만 치우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은사 체험, 뭔가 내가 뭔가 기도할 때 뜨거움을 경험하는 것, 혹은 어떤 감정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이것이 필요한 공간, 필요한 시간은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공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공간, 그렇게 한정된 공간, 특정한 장소에서만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어색하고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에베소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공간은 비단 예배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일상의 사소한 공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우리가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5장 18절 이후 본문들을 살펴보면 이 5장 하반절 그리고 6장을 가보면 이 성령 충만과 관련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부부관계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부모 자식 관계 또한 종과 상전과의 관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저 예배만이 드리고 기도만이 하고 그저 우리의 영적인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부부가 서로 더 사랑하고 서로를 더 위하게 되고 자녀와 자식, 그 부모와 자식이 보다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서로를 배려하게 되고 그리고 직장에서의 일에 있어서도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 관계가 회복되고 변화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 충만이 그저 어쩌 특정한 뭔가 영적 체험과 영적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에서 일어나는 삶의 변화, 우리의 변화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를 꿈꾸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변화하고 싶지만 내 힘으로 얼마나 내가 변화하지 않고 내가 얼마나 고집불통이고 내 힘으로 하나도 내가 변화되지 않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너가 내 뜻을 알았으면 열심히 해봐라고 우리를 닥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그저 우리의 윤리적 차원, 우리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이성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어떤 자기 개발 강좌를 듣는 것, 교양 강좌를 듣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좋은 말씀 듣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내가 한번 내 힘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애써 노력한 다음에 안 되네라고 답답해하고 그렇게 그저 말씀을 듣고 내가 노력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그저 윤리적으로 노력하고 내가 나를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각각의 처소에서 모니터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도전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저 여러분의 삶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도전하고 내가 윤리적인 노력들을 더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다면 거기서 멈추시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해 보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원한다면 여러분 다른 것을 노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네 라고 반응하고 하나님 내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성령을 따르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함께하여 주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순종하기 원합니다 라고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사소한 일상 가운데 그 하나님을 구해보십시오. 내가 또 앞서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삶을 바꾸려고 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것처럼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사소한 일상 가운데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시작해 보십시오.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고 그냥 한 주를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소한 삶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훈련들을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그저 하나님은 교회당 안에서만 함께 하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셨다면 거기서 멈춰서서 여러분의 가장 사소한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해 보시고 여러분을 정말 홀로 있는 그 순간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해 보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도전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명령이고 우리가 따르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습을 오늘부터 시작해보시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작은 변화가 사소한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발견하시고 그렇게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벌써 9월 첫 주입니다. 사실 이렇게 세월을 아끼라라는 시간과 관련된 설교를 제가 준비하게 된 이유가 이번 주 초에 눈을 떠서 벌써 이렇게 9월이라는 사실이 제 스스로에게 굉장히 좀 놀랍게 사실은 조금 당황스럽게 다가왔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3개월만 지나면 우리가 12월을 맞이할 것이고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한 해를 돌아보고 또한 다음 해를 계획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불과 3개월 뒤면 이제 우리가 연말의 분위기 가운데 휩쓸려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 같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마무리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벌써 찾아온 연말에 당황하고 후회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저 남은 3개월만이라도 그저 분주하게 그저 바쁘게 그저 시간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멈추어 여러분의 삶을 주의 깊게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흔적들이 기억들이 남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요즘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답답하고 갑갑하고 참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마치 시간이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지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저 그 생각 가운데 갇혀 계시지 마시고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당신의 뜻대로 이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가고자 하십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그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작은 것이라도 변화되고 작은 것이라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그냥 멈춰있다고 느꼈던 것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작은 일들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동참하며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 찬양 이후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할 찬양은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빈들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좀 의지했으면 좋겠고요. 또 나아가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달라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싶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처음으로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할 때 한번 여러분의 삶을 멈추어 서서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어야 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그저 휩쓸려가듯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끊어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실 때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 있다면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가 이런 부분들을 변화시키곤 합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내가 좀 끊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기 위하여서 내 삶 가운데 조율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조정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알게 하시고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아가 기도할 때 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결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나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내 삶 가운데 변화를 경험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함께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더하여 달라고 내가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고 나에게 함께해 달라고 그렇게 내 삶을 돌아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춰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의 깊게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 삶 때에 주의 깊게 행하며 하나님께